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했습니다. 신변 이상설이 나돌았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발목 수술을 받았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됐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한 두 나라 고위 국방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The meeting yesterday afternoon was at the request of the rapporteurs it was unexpected that in fact the North Koreans took it up.
유엔의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당국자들과의 만남은 자신의 요청으로 성사됐고 북한이 방북 요청을 수락한 것은 뜻밖이었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방금 이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북한이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을 초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이 북한 정부에 누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인지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대로 북한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에 초청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누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인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마르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지난 27일 만난 북한 측 인사들은 뉴욕을 현재 방문 중인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부상 그리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리동일 참사 그리고 김성 참사 이렇게 네 명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만 초청한 것이 아니고요.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초청을 했고요. 또 유럽연합인권최고대표도 초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엔 그리고 유럽연합의 인권 관련 최고위 관계자 3명을 초청한 것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현재 북한 측은 유엔 또는 유럽연합 측의 인권 고위 관계자들의 초청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돌려보기 위해서 상당히 안간힘을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한은 그동안에 이 인권 특별 보고관 자체도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공식 대면을 하고 또 방북을 언급한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이례적인 배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그동안 북한에는 인권 문제 자체가 없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또 인권 보고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만나자고 수동안 유엔 측에서 요청을 했지만 면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면담을 하고 또 방북 초청할 의사도 밝혔고 이런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이것은 역시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나름대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방북이 실제로 성사될 경우에 북한 인권 문제에 어떤 돌파구가 열릴 것 같습니까?
예, 말씀대로 일단 첫째로 실제로 방북이 성사될 것인지 여부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북한 측은 다루스만 보고관의 방북 초청을 유엔 총회에서 현재 회람되고 있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특정한 조항들과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이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에 대한 방북 초청도 사실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방북까지는 아직도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소식통들의 관측이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상당한 그런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첫 번째 방북으로 유엔이 보고 싶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없을 거고요. 또 보고 싶은 현장을 다 간다거나 이런 보장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유엔의 인권 특별 보고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대부분 다 인권 문제, 인권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았던 그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봐야 할지 또 어느 곳을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에 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북 자체가 상당한 그런 변화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변화의 단초는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 보고관도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초청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 그리고 현재 유엔에서는 일본과 유럽 등 41개국이 공동 제안한 이 북한 인권 결의안 청안이 회람이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참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결의안 초안은 그 일본과 유럽 등 41개국이 공동 제안한 건데요. 대개 결의안 분량이 한 8쪽 분량 됩니다. 크게 그 세 가지 대목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북한의 그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 사태를 지적을 하고 상당한 유감과 그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같은 인권 유린 사태가 지난 수십 년간 최고 수준, 그러니까 국방위원장이든가 뭐 주석이든 최고 수준의 그 정책 결정자 차원에서 그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반인도 범죄다 이런 점을 그 명백히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유엔 안보리가 이에 대한 그 책임, 즉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이 같은 인권 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 회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첨부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북한에서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책임자 처벌 문제인데 현재 결의안 수정의 그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 책임자 처벌 그리고 북한에서 오랫동안 그 반인도 범죄가 자행돼 왔다. 최고 정책 결정자들의 그 정책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이 결의안 이번 그 유럽 유엔 총회에서 추진 중인 결의안의 7항과 8항입니다.
네.
이 북한은 구체적으로 이 7항과 8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현재로서는 다루스만 그 특별 보고관이 북한 측의 요청을 받고 그 북한 측이 전달한 뜻을 유럽연합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 초안을 북한의 요청대로 실제로 그 수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네.
그런 이후에 유엔은 공식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아직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 수정을 요청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그리고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오준 대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지금 그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것이 이제 요청이 들어간다고 하면 수정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고요. 뭐 굳이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아직 뭐 이걸 대해서 공식 요청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거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가정적이긴 합니다만은 만일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공식 요청을 해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저 이론적으로는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그 관측이 많은데.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결의안이 그 한두 나라가 아니라 그 유럽연합 일본 등 41개 나라가 공동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바꾸려면은 또다시 뭐 41개국이 다 모여서 하든가 해서
네.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삭제하거나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그 합의를 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 문제도 그렇고 또 그동안 이게 워낙 여러 번 그 수년 동안 걸쳐진 조사 끝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북한이 요청을 했다고 해서 그 번복하기나 수정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또 이 결의안 수정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한창 오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미국은 유럽연합 등의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측이 오랫동안 거부해왔던 특별보고관의 방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 그런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기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아울러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밝힌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그 방안, 거기에 대해서 지지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번에도 여전히 그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다시 밝히고 있고요. 결의안의 수정 문제, 북한 측의 그 초청의 전제로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초청한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된 게 벌써 10년 이상이 되는데요.
네.
그동안 북한은 북한 자체의 인권 문제가 없다. 또 인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슨 조사할 것도 없고 그 면담 이런 것도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어쨌거나 최초로 지금 초청을 했고요. 그 특별보고관을 초청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 자체로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무슨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국제 그 법정에 서는 것을 피하기 위한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상당히 경계하고 또 유엔이 이런 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기존의 진로를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네.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전문가들의 견해는 북한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결의안의 7항, 8항 아까 말씀드린
네.
이것을 삭제해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방북 초청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렇지만 결의안의 그 초안 중에서 북한이 요구한 그 내용들을 삭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네.
이 문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것으로 맞교환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안 거죠.
예.
네. 자, 이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일정 또 전망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엔 제3위원회죠. 제3위원회가 인권을 다루는 위원회인데요. 현재 이 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회람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달 말경에는 제3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채택이 되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표결이 없이 컨센서스 말하자면 네. 그 회원국들의 그 다수결 의지로서 표결 없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민감하게 그 입장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표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들 있고요. 그렇지만 역시 그 대다수의 국제사회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채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12월 초에 유엔 총회에서 제3위원회의 그 권고대로 그대로 채택이 됩니다.
네. 뉴스포커스 오늘은 첫 순서로 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통지문에서 북측은 우리 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삐라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 우리 측의 책임적인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한국통일부 대변인 말을 잠깐 들어보셨습니다. 당초 남북한은 북한 측 고위 인사들의 한국 방문 중 2차 고위급 접촉에 합의를 했고요. 또 이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를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예. 아,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방문 중에 북한 측 고위인사들의 그 방문 중에 2차 고위급 접촉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합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2차 고위급 접촉을 남북한이 갖기로 그렇게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10월 30일로 제안했던 고위급 접촉은 일단 무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네. 한국 정부는 아직 11월 초에도 또 그 회담이 열릴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이 무산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 고위급 접촉에 31일까지도 응하지 않은 그런 그 나름대로 이유가 뭡니까?
역시 가장 큰 것은 삐라, 즉 전단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북측은 그 한국의 그 민간단체죠. 탈북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대북 전단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그 우리가 고위급 접촉에 응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여러 번 시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 전단 문제를 일종의 전제 조건화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지만 그 민간인들이 전단 살포를 막을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정부로서는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북한은 이 같은 전제 조건이 그 충족되지 않자 그 고위급 접촉에 응하지 않는 일종의 침묵을 지킴으로써 그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일관되게 어떤 지금 뭐 지적을 했는데 한때는 뭐 또 필요할 경우에는 또 전단 살포를 좀 자제하게 하겠다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결국 뭐 고위급 접촉이 이제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그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방금 그 최은기 기자가 그 설명을 했는데요. 이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막을 근거가 법적으로 없다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지금 남북 고위급 접촉의 재개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정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한국 그 내부에서도 여야 간 그리고 또 사회단체들 사이에서도 이 그 전단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근거가 있지 않느냐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과거에 임진강으로 전단 살포를 하러 가는 그런 민간단체들을 막은 적도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주장도 피고 있고요. 또 실제로 법적으로도 그 북한의 그 전단을 살포하려는 행위를 막을 근거가 있다라고 그로 주장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기도 한데요. 이 한국 정부는 이러한 논란 자체가 북한이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전단 살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런 것에 넘어가는 그런 잘못된 일이라고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지난 31일에도 또 이제 100만 장이 넘는 그 삐라가 북한으로 일단 또 어떤 단체에 의해서 날려 보내졌는데 앞으로 이 삐라 문제는 계속해서 이 논란거리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남북관계 전망은 뭐 기존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요. 그 지난 8일이었죠. 그 인천 그 아세안 게임 폐막식에 북한이 그 황병서를 비롯한 고위급 그 인사 3명을 보내서 그 남북 고위급 2차 접촉에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경색됐던 남북 관계가 풀리는 게 아닌가 그런 그 견해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한 달간 한 달 못 미친 기간 중에 여러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해에서 북한 경비정이 침범해서 그 총격전이 있었고요. 판문점에서도 이틀 연속 총격전이 있었고요. 또 북한이 그 한국에 그 전단을 날리는 풍선을 겨냥해서 그 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이 있고 결국 이번에 무산되기도 말았는데요. 자세히 보면 북이나 남이나 일종의 그 화해, 대화를 위한 어떤 의도도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서로들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지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당분간 어떤 기존의 흐름, 이런 강원 흐름이 계속되지 않겠나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네. 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 북한에 이번에 고위급 접촉을 제거할 수 있다는 그 취지 전통문을 보내온 것이 북한의 국방위원회 서기실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이제 그러면 대남 정책이 노동당보다는 국방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뭐 저희가 북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요. 그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은 그런 조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앞에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을 보면은 대남 정책은 대개 그 노동당 특히 그 인물로 말씀드리면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가 주로 주도를 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난 한 1, 2년간 그 상황을 보면은 그 국방위원회에서 좀 하는 게 아닌가, 국방위원회 그 서기실, 정책국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봄에도 그 남북에서 그 판문점에서 만나 그 고위급 접촉 이런 거라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국방위원회가 나서서 그 여러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서도 그 남북관계 관련해서 국방위원회가 여러 성명과 그 행동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또 그 고위급 2차 접촉 무산을 알린 것도 바로 국방위원회 서기실이 그 명의로 그 전통문을 보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당이 좀 대남 관계에서 좀 밀리고 그 국방위원회가 좀 앞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습니다.
네. 예. 그 한 가지 좀 더 추가로 하자면 이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노동당이 맡느냐 또는 국방위원회가 좀 더 많은 정권을 가지고 담당하게 됐느냐 이것은 그 핵심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보고요. 어느 쪽이 실질적인 주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 국방위원회가 최근 들어서 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해서 네. 말하자면 전통문을 교환하고 또 직접 협상에도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올해 초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성명을 통해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북관계 개선을 북한 정권의 최고위급 수준에서 가장 그 권한이 큰 네. 그 큰 권한을 가진 그러한 그 기구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한국의 최고 권부와 그 교섭을 통해서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내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병 이상설이 나돌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수술을 받았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수술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던가요?
예,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국정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한 내용인데요. 네. 이 국정원의 보고는 국회의 여야 그 정보위원회 간사 의원들이 언론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발표를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5월 달에 그 왼쪽 발목 복사뼈에 무럭이 생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육 손상이 왔고 그래서 그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에 외국에서 전문의를 초빙해서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수술에 대해서는 그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네. 국정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무척 비만하고 네. 또 흡연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또 무리한 공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유증과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국정원은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여전히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건강이 아직도 완쾌된 상태는 아닌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보행에는 뭐 큰 문제, 건강이나 보행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노동신문이 그 30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비행훈련 그러니까 공군 비행장에 가서 그 전투기를 타는 그 사진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네. 사진을 보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모습이 있고요. 그 전에도 그 다른 현지 시찰을 다녔는데 여기서도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모습이 있었는데 뭐 건강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보행을 하는데 조금 불편하니까 아마 지팡이를 짚은 것 같은 생각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그 예로 보면 소위 이제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그 몸이 불편해서 대중 앞에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면 아예 그런 사실을 일체 밝히진 않고 뭐 사진도 보여주지 않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왜 아예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는지 그것도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 번 보도했습니다만은 40일간 그 잠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야말로 이제 서방의 의사를 불러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요. 그 공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다만 이제 수술이 완료됐고 그 이제 걸을 수는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얼른 모습을 보여서 지팡이를 좀 짚긴 합니다만은 지팡이를 집어서 내가 이렇게 건재하다 이런 것을 그 대내외적으로 그 과시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공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건재하다는 걸 좀 확인시켜주는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아마 사진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이 최룡의 당 비서가 북한의 2인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그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북한의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최룡의 당 비서는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지내면서 김정은 정권의 그 제2인자로 떠오르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황병서에게 그 총정치국장 자리를 물려주면서
네.
그러면서 다 좀 이렇게 일선에서 좀 이렇게 비껴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 지도를 수행하고 해서 권력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실력자로는 남아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 예로서 과거에 장성택 수정된 장성택이 맡았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직에 임명되기도 했었고요.
네.
또 10월 초에는 서울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함께 전격적으로 방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자,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40여일 만에 다시 그 재등장한 이후에 이런 권력 서열에서 다시 최용의 비서가
네.
2인자로 부상한 게 아니냐라는 관측을 낳게 하고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북한 매체들에서 오히려 황병서보다 먼저 그 행사 참석의 경우에 그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그 관측통들은 최용의 비서와 함께 5.1정 노동당 부상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이 다 그 과거 인민무력부장을 지내고
네.
김일성 주석의 그 동지로서 빨치산 동지로서 활동했던 그 최현 부장 그리고 오진우 부장의 각각 아들들이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핵심적인 그 과거 빨치산 동지들의 자제들을 김일성 주석에 다시 권력의 전면에서 기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이제 2년여 동안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내부 통치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라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북한의 그 인권 문제가 자주 거론이 되면서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는 그런 그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뭐 그런 것이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한국의 국정원이 국회 보고 중에서 오히려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 국정원이 지난 28일 그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내용인데요. 그 한경북도 길주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대폭 확장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경북도 길주에 있는 만탑산에 시설을 상당히 확장을 했는데요. 그 크기가 560제곱킬로미터라고 해서 평양의 약 절반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라고 합니다.
네.
왜 이렇게 확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일부 이 국정감사에 참석한 그 의원들은 이것이 그 요독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옮기기 위해서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정원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이렇게 확장되는 배경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그 간부들에 대한 숙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금 장성택 처형된 그 장성택 잔존 세력에 대한 네. 2단계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른바 그림자 없애기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에 따르면 최근에 당 간부 10명이 총살됐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총살된 당 간부가 50명에 달한다. 이렇게 국정원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정원의 보고 중에 그 좀 그 충격적인 것들이 뭐 많습니다. 이번에 그 외화벌이를 위해서 외국에 나온 북한 근로자들이 이른바 노예노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북한이 뭐 저 외화벌이를 위해서 중동 같은 국가에 그 노동자, 근로자들을 그 인력 수출한 건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국정원이 이번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요. 2010년, 그러니까 4년 전에는 해외 근로자가 한 2만 6천 명이었는데요. 올해는 약 5만 명으로 한 두 배가량 크게 늘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이제 그 건설을 해서 일을 하면은 이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저 달러니 뭐 엔화 같은 이런 외화를 버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그 근로자들, 피땀 흘려서 일한 근로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에 나와 있는 그 당 간부 또는 국가보위부 사람들한테 한 70%에서 90% 상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작 그 일한 노동자들에게는 그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이 사실상 일종의 그 현대판 노예다 이런 그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북한이 세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그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북한이 스스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발표할 만큼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할 것이라고 평가한 한국의 한민국 국방장관의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이건 그야말로 여러 나라가 특히 주변 국가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핵무기 소형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미국, 한국, 일본 등이 계속해서 입장을 밝혀온 것은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입니다.
네.
이 고도화를 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고도화의 핵심이 소형화 경량화입니다.
네.
작게 만들고 또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북한이 이렇게 작고 가벼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해서 가령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통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 소형화, 경량화된 핵무기를 탑재함으로써 오랫동안 그 날아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형화, 경량화 이것이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고도화의 핵심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 그리고 미국의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스케퍼로티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같은 맥락에서 그 북한의 상당한 수준의 그 소형화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소형화가 다 됐다 이렇게 뭐 확인된 것은 아니고 지금 그런 단계가 이제 왔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추정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소형화가 됐다고 치면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중요한 것이 또 있을 것 같은데 탄두만 작게 만들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이제 실어 나를 또 그 운반체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앞으로 남은 과제는 그럼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핵실험과 그 장거리 그 로켓,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소용화된 것은 그야말로 미사일 맨 위에 핵탄두를 실어 그 탑재를 해서 이걸 발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소용화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만일 이런 기술이 그 한미 국방협정 말대로 완성이 됐다면은 이것을 그야말로 작게 핵탄두를 만들어서 기존의 그 뭐 은하 로켓이라든가 아니면 노동 미사일 같은 데다 맨 위에다 실어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나 해봐야 그 실험을 하는 게 있는데요. 만일 그렇게 보면 실제로 이제 북한의 그 4차 핵실험 또는 또 다른 장거리 로켓 또는 미사일 발사가 남아있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이제 소형화도 이제 상당히 이제 진전된 것 같다. 미사일 실험도 계속 또 하고 개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네, 한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소형화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비입니다.
네.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고도 네.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사드라고
네.
불리는
네. 네.
그런 것이 있고요. 킬체인이라는 그런 그 것도 있고요. 그 밖에 또 다른 형태의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우리 패트리엇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그리고 또 그 미시적인 대비가 있고요. 크게는 핵무기의 포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기본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핵무기 개발은 기본적으로 소형화, 경량화가 최종적인 목표로 가는 것이고 또 이것의 사용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그런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발목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됐다는 소식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